나버트 야업으로 박사, 목회서신, 세션 13, 디도서 2. 저작권 2024 로버트 야브로, 나버트 야업으로, 및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이것은 로버트 야브로, 나버트 야업으로, 박사와 목회서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입니다. 13회차 디도서 2장입니다. 우리는 디도서 공부를 계속해서 1장 중반에 이르렀고, 이번 강의에서는 2장의 끝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를 볼 때,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제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타이터스의 나이브의 머리글에서 선과 선을 행한다는 단어가 두드러지는 것을 관찰했으며, 계속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장과 절의 구분이 디도서의 헬라어 원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제목도 괜찮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복음을 잘못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선함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나이브가 이 부분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구절에서 바울은 건전한 교리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박할 수 있는 지도자를 임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0절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헛된 말과 속임으로 가득 차서 패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례파 가운데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메시아닉 추종자가 되려면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거부된 견해를 받아들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음식에 관해서, 그리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할례와 기타 관습에 관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이 패역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쳐 가정 전체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것은 부정직한 이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위성 TV가 없었지만, 위성 TV를 뒤져보면 너무 멀리 볼 필요 없이 성경을 사용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교회처럼 보입니다. 설교단이 있을 것이고 기독교처럼 들리겠지만 매력의 큰 부분은 기부와 관련이 있고 아마도 화면에 번쩍이고 이 주소로 우리에게 돈을 보내줄 것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부정직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 대의 제트기를 소유하고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 복음 언어와 기독교 유산을 통해 큰 부자를 얻은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파렴치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부정직한 이익을 위한 일이며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각계 각층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것은 높은 수준, 엘리트 수준, 제트기 수준에서 진행됩니다. 그것은 매우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진행됩니다. 매년 고어덩칸을 세머네리에는 싱크탱크와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라고 불리며 세계 기독교 현장의 상황을 추적하려고 노력합니다. 2022년 1월호 연례 수치 업데이트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수치 중 하나는 교회의 해외 선교에 기부되는 액수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전 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숫자를 계산합니다. 지난 4에서 5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들은 그 숫자를 600억 미만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600억, 620억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 매년 해외 사절단에 바쳐지고 있지만 지난 4에서 5년 동안은 매년마다 제가 이 수치를 추적해 본 결과 부패로 인해 손실된 돈에 대한 수치도 있는데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약 660억, 680억, 690억 달러입니다.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부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잃고 있음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교회 주변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의 일부이며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목표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관대하면 좋습니다. 그것이 리더의 자격 중 하나이다. 당신은 관대해야 합니다. 당신은 친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게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에 그레데 선지자 중 하나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자라 하였느니라. 그 말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어미꾸짖어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전망이 종종 좌익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건전해야 하며 유대 신화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인간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돌아가 보면 그분이 자신의 환경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둘러보셨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특히 마가복음 7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학식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통을 신성한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신화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인간 명령을 통해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명령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의 중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교회에 가려면 옷을 차려입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 좋은 교회지만 거기에서는 옷을 차려입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회는 사업가들로 가득 차 있지만 교회에서는 넥타이를 한 번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것에 대해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곳에 갔을 때 나는 그것이 일종의 부유한 교회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고 여기에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옳았다. 하지만 출근할 때처럼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그들은 코트를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흰색 셔츠를 입지 않습니다. 뭐,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인간의 합의일 뿐입니다. 제 생각엔 종교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모두가 양복을 입고 있으면 그들은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 골프 셔츠를 입으면 사람들에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어할 수 있는 일종의 교회 관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옷을 차려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배식 교회에서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악명 높게 발생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속죄의 교리나 경전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와 같은 수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특정한 관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욕하지 않고 특정한 게임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끊고 교회에 가고 옷을 멋지게 입으세요.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명령일 뿐입니다. 글쎄, 그들은 단지 인간적인 명령만 갖고 있었고 유대인의 관습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이것이 할례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신화와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기지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약 당신이 이러한 방향으로 벗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가르침과 관습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화시키는 은혜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되 부패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정신과 양심은 모두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는 이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에서 그는 아마도 이 사람들 중 일부를 제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람들과 그들의 방향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라이브의 제목에 그토록 많은 좋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 대한 첫 번째 명시적인 증거는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레타 교회의 주된 쟁점은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일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했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은 가증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좋은 일에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단어인 어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이와 피처럼 보이지만 그리스어에서는 행, 아림으로 어건이고 그 뒤의 단어는 곧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작 부분에는 모든 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이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볼 수 있으며 왜 바울이 더 일찍 말했듯이 디도가 건전한 교리와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가르친 대로 신뢰할 만한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박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패역하고 헛된 말과 속임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배후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디도서의 저작들과 그것이 이 책에서 얼마나 중심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어건, 워그라는 단어가 단수든 복수든 나타나는 구절과 그 발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왼쪽에서 1.16을 읽었습니다. 내 의견은 고백되는 믿음, 즉 고백되는 믿음은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고백된 믿음은 행동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일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종사한다면 때때로 다른 투수나 다른 팀의 누군가의 머리를 노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집중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수행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아마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당신은 꽤 미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용서와 그분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위해 그분을 믿으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당신을 때리면 그는 당신 머릿속에 있고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외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데려오시며 당신은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행동이 변하고 지출 패턴이 변하고 말하는 패턴이 변하고 독서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삶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몬태나 서부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몬태나 서부에서 로그인을 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처음에 몬태나 서부에서 간호사 훈련을 받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서 4년을 보낸 후 나는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벌목을 중단하고 성경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학위를 마치고 밀린 일을 하다가 이제 비전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로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나는 설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몬태나에서 로그인을 떠나야 했고 몬태나로 돌아갈 수 있을 때마다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37년, 38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가르칠 수 있기 전 5년 동안 추가 교육, 석사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전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내가 로그인할 당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사실 나는 사무직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항상 말하곤 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번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 메이크업의 일부일 뿐이며 실제로는 밖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 그거 좋다. 하지만 내가 천국에서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지구상에 있는 한, 나에게는 당신이 있어야 할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보시는 대로 재배치하실 수 있도록 탁자 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도덕적 삶, 내면의 삶, 외적인 삶, 직장 생활, 관계 생활,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하던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말이나 종교적인 행동만으로는 그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2대 7절에서는 모든 내용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본이 된다는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논평은 디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디도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에 부자가 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이브의 모든 경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헬라어는 선한 일, 선한 일을 말하고 나이브인은 선한 것, 선한 것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호합니다.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명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명령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의 명령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10년 후에 실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뭘 해야 좋을지, 좋은 걸 하고 싶다. 그게 뭔지 궁금해요. 랍비는 구약 성경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수백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령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큰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적어도 좋은 시간과 좋은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패턴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일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뛰어넘지만 명령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도. 그분은 부분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열심 있는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선행 사이의 연결고리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레대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단절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독교에 대한 다른 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견해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소유인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매우 생산적인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장에 이르면 사람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준비를 하라고 상기시켜 주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동이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 생활에서 통치자와 권위자에게 복종해야 함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헬라어로도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앞서 읽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며 계속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강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쓰도록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은 모든 사람에게 탁월하고 유익합니다. 내 의견은 바울이 신앙 고백에서 그 신앙을 구현하고 표현하는 선행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서비스에는 상환 이득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훌륭하고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올바른 의도로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그분이 수많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글쎄요, 그분의 백성은 비록 일이 일이더라도 그들이 수행하는 일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쏟을 것이라면 자신을 위해 쏟고 싶기 때문입니다. 뭐, 당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하인들의 무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사도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의 백성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겠습니다. 디도가 짧은 만큼 바울이 이 점을 거론하는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크레타 사회의 혼란에 대한 단서라고 생각하며 디도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에 맞서 복음과 복음에 대한 신앙을 완전하고 참되게 받아들이도록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머리를 두드리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매우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별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앞 구절에서 보았듯이 그분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이신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정화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삶에서 찌꺼기가 씻겨 나가면 이제 우리는 열매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신실과 절제를 맺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이터스가 홍보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삶의 중심 목표는 실천적인 표현과 결과에 있어 선행입니다. 그 구절은 우리 사람들은 긴급한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사항이 될 것이며 비생산적인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일요일에만 교회에 가고 그 주의 나머지 시간은 동네의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서구 교회에서 매우 흔한 증후군입니다. 요약하자면 디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문제의 일이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분이 명령한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잘못된 고백 문제는 성경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나오는데 그는 어떤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다. 좋아.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들은 전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이 희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동물 무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일종의 신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신이 말한 것과는 다르지만 내가 희생했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슨 뜻인지 알며 별표를 붙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했습니다. 하느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계산적인 신앙심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레타에서 그것을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몇몇 평론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건전한 교리는 단지 명제적인 직업이 아니라 마음을 밝혀 덕이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바울은 정통 실천이 없는 정통 선포, 즉 정통 실천이 우리가 선포하는 신앙을 조롱하는 올바른 실천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도전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에게 디도에게 말하면서 이에 대응하려면 회중 가운데 어떤 일이 강화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가르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필수 사항입니다. 매우 흥미롭긴 하지만 그는 단지 말하기 위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사전을 보거나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 동사가 번역되었을 때 결코 가르치다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디도의 말에는 그의 가르침이 포함되지만 그 단어는 실제로 디도라는 뜻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든 건전한 교리에 적합한 것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르침은 그것이 공식적이고 제한적인 것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헬라어는 우리가 단지 디도의 형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건전한 교리에 부합해야 하며 인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한다면 그는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한 가지를 공언하지만 다른 것을 하고 있고 당신은 어떤 것을 공언하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반드시 어디서나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도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르친다고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말하든지 건전한 가르침에 합당하고 일관성이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이든 남자들과 동사, 우리는 선생님을 계속 읽지만 그리스어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1절의 가르침에 의해 이해되었을 뿐입니다. 단지 나이 많은 남자는 온화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할 수 있도록 말하십시오. 즉, 실제로는 뜨겁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 춥지 않아요. 그들은 꾸준해요. 그들은 휘발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통제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건전합니다. 그들은 성숙해지며 경험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특징인 꾸준함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든 여성들에게도 경건하게 생활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90대 초반이십니다. 어머니가 수년 동안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관심을 가질 때 사랑, 사랑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개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노인과 대화하는 것을 다소 겸손하게 여기며 특히 우리 어머니는 나이든 여성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이든 여자들은 다소 소외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나이든 여자들이 소외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에서 여성여 모자라는 비난을 자주 받는 바울이 어떻게 여자를 돌보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고 60세 이상의 노부인을 돌보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에서 어떤 것보다 노부인을 돌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이든 여성들의 제자도는 모든 교회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늙은 여자들을 가르쳐 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중상하는 일을 하지 말며 남을 헐뜯는 일을 하지 말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와인이 문화의 일부인 세상에서 사람들은 와인을 쉽게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절제하고 순결하며 집안일을 분주하게 하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것이므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지 않게 하려고 겉모습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는 본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 자녀에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질적으로 사는 더 나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어머니와 아내와 자매와 형제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형제여, 내 집에 누가 있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산다면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위선자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의 목표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고 교회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엉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 가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고 가정에서 자라서 항상 교회에 갈 수 있고 부모님이 교회 직분을 맡을 수도 있지만 식사 기도 외에는 집에서 절대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교회에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의 자녀는 자라면서 당신이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과 함께 기도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그게 그들이 너를 주일학교에 데려가는 이유라는 거야. 그렇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화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은 이 교회에 다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며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자란 환경이었습니다. 천주교인 사람도 있었고 침례교인도 있었고 장로교인도 있었고 감리교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약에 빠져 있었고 모두가 잠을 자고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당시의 문화와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집도 그랬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큼 교회에 다녔지만 그들의 엄마 아빠는 연엄마 아빠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바꾸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2장의 천재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2장의 천재성입니다. 폴은 지팡이를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 위에 서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나란히 사셨고 사람들은 그분이 어떻게 처신하시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방법과 어조를 어느 정도 흡수했을 것이고 그는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의 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가 직접 참석함으로써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에 넣고 마음에 내면할 수 있는 거룩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성령께서 그 영을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란히 살 때 우리는 성장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늙은 남자지만 당신은 늙은 여자일 수도 있고 젊은 여자일 수도 있고 젊거나 어린 여자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거나 나이 많은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통 계약적 규모에 관계없이 그것이 교회 쇄신의 열쇠입니다. 갱신은 먼지나 향을 뿌리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이 갱신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개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개인은 일종의 전염성이 있습니다. 마치 농구에서 슈팅을 하거나 야구에서 타격을 가할 때 누군가가 뜨거워지면 모든 사람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타오르는 갱신의 계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이 붙는다면 그것은 또한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불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누군가 불이 붙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그 느낌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회 활동을 하면서 나는 부흥회에 참여했지만 예를 들어 그들의 친구들이 모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들은 불안함을 느꼈지만 그것은 또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래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아내들은 압력을 가합니다. 교회에 가겠습니까? 그들은 떠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이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거나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모든 것이 정말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디도는 그의 연설과 사역에서 인구 통계학적 그룹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나이든 여성들을 통해 젊은 여성들이 경건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젊은 여성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여성과 제자인 여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을 두는 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 목회자들이 젊은 여성들의 수와 젊은 여성들의 인구통계학적 측면을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즉, 그룹 단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들은 시간이 없고 젊은 여성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여성은 전체적으로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중간 규모의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는 나이든 여성 12명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젊은 여성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 도움, 기도 지원, 모범과 격려를 위한 신학 교육에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여성들과 함께 와서 그들이 경건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서는 청년들에게 모든 일에 절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진실함과 진지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건전한 말을 나타내라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나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악담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이든 남성, 나이든 여성, 젊은 여성, 젊은 남성을 다루었고 그런 다음 그는 노예로 넘어갔습니다. 종들을 가르쳐 범사에 그 주인에게 복종하여 기쁘게 하려 하며 말대꾸하지 말며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고 오직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 모든 면에서 교훈을 받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은 매력적입니다. 나는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에서 노예에 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예에 대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가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말한 모든 것에는 근거가 있고 그 근거는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리스어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형용사, 중성, 죄송하지만 여성 형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중성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 형용사는 때때로 구원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앞에 관사가 있고 여기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적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여성적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은혜를 수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가끔 특이한 말이나 고민을 하는 말을 하는데 내 생각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부 번역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바울은 그것을 믿지 않았으며 나는 이 구절의 문법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번역하도록 권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경건과 세상 정욕을 거부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를 훈계하듯이 우리를 훈육하고 양육한다는 파이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니 그 번역이 좀 생생하게, 아니,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 시대에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치시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번역에서는 선한 일을 하고자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구절은 훌륭하고 실용적이며 인구학적으로 지시되고 전략적으로 현명합니다. 우리는 연령 집단, 성별, 종족 집단에 대해 교육학적으로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들을 골라내시는데 11절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위의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하며 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니라. 기초를 무너뜨리면 얻을 수 있는 것은 타이터스와 그가 훈련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행동 수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은혜가 가져오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에는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르쳐준 은혜, 내 두려움을 덜어준 은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게 나타났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노예 상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도 그랬습니다. 그는 악인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고 은혜는 그에게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노예들이 이곳으로 끌려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세력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어디든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격려하시는 일 등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 그렇게 중요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것은 좋은 부모가 기도로, 명령으로, 때로는 처벌로, 의욕을 꺾는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모범을 통해 아이를 형성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관찰하고 우리가 하는 방식을 자신의 방식으로 모방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그들이 배우는 주요 방법입니다. 그것은 모두 은혜의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해야 할 것, 말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다해 격려하고 책망하십시오. 누구도 당신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이 집안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질서를 가져오려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빤히 쳐다본다고 해서 누구도 당신을 업신여기거나 겁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장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은 온 가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복음과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회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순결과 권능과 선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악이며 타이터스가 멈춰서서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건강의 해로운 방향으로 가려지는 사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확립되거나 그럴 수도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게 되지만 그들은 결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그들과 대면할 때 그들은 아주 아주 화를 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미 몇 년 전에 사랑한다면 모든 성적 표현이 좋다고 결정한 교회 전통에서 자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를 상황윤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진심이라면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와 나는 그 당시 이것에 관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아주 화를 냈습니다. 그가 화를 낸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이 우리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화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나를 경멸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그의 아파트에서 쫓아냈습니다. 희은 마음에 안 들더군요. 그리고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것은 제게 있어서 큰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친구를 알았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향에 대한 깊은 확신. 그리고 그는 매우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어가 되었고 사역에 깊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는 매우 확고한 평신도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는 물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장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매우 효과적인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금 내 생각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면하면 매우 화를 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티투스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임명한 지도자들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단지 추가적인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사역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갈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보고 글쎄, 난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과 확실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 적어도 돌아보면 좋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집에서 바쁜 이 모습을 빠르게 살펴보며 이 구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집에서 바쁘게 일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브이와 디도서 2장 5절의 새 영어 성경입니다. 예스비는 집에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캐스비는 직원들이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RSV, 국내. 셰브이는 좋은 주부입니다. 그러나 NSV는 최고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포착합니다. 그리스어는 오이코고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족의 좋은 관리자로 번역합니다. 이 의미에 대한 뒷받침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클레먼트 오브 엘리그젠드리어, 가 동족 동사를 사용한 데서 비롯됩니다. 오이코고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동족 동사는 오이코조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절제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지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여자들에게 흠이 없고 경건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모든 직무를 수행하고 자기 남편을 옳게 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순종의 법칙을 지키고 집안일을 단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관리에 관해 이미 다른 곳에서 보았고 그것이 아내의 책임 중 하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바쁘거나 집에서 일한다는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울이 여성을 집에서 일하도록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탈레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비밀리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업가 루디아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가 아닌 지하실 어딘가에서 줌 세션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나 예수가 여성의 공공장소에서의 존재나 활동을 제한하거나 강제로 집에서 일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여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집에서 일만 하면 됩니다.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지시한 것은 여성이 집에 남아 집안일을 수행한다는 샘족과 헬라인의 사상을 반영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어 사전이 이 단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의를 여성이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강요하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잠언이라는 책이 있는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잠언 31장에는 고귀한 아내가 있는데 그녀는 사교적이고 상업적으로 활동하며 집안일을 돌봅니다. 이것이 성경적 이상입니다. RSV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바울은 여성들에게 집안일의 정리에 부지런하고 완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도 큰 책임입니다. 아마도 교회는 그녀의 집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기독교 가정의 모임에 갔을 때 위선자들의 무리가 되지 않도록 기독교 가정을 갖는 것이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당신의 어머니도 그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은 일관되고 매끄러운 전환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여성들은 이것이 자신의 타고난 성향이자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는 곳을 관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특정한 방식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독하기를 좋아하며 현명한 남편은 그것에 협력하고 아내나 여성이 이곳에서 자신의 힘과 소명을 완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많은 남성, 특히 독신 남성의 주거 공간은 그들이 동일한 은사를 여러 번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공간을 정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모두 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한 주석가가 말했듯이 떠돌이가 되는 반대 경향을 비판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가정 전체를 망치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여성들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고귀한 우선순위로부터 산만하게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티투스의 나이 든 여성들은 이러한 전복에 대응하는 최전선에 있어야 했습니다. 나이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그들의 가정을 관리하고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유지하며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안 환경에서 그들의 은사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글쎄, 그것으로 우리는 두 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했고 몇 분 후에 또는 여러분이 이 강의로 다시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디도서 세 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야브로, 나버트 야업으로 박사와 목회 서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입니다. 13회차 디도서 2장입니다.